이른바 검언 유착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재고를 요청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 총장은 다음 주 초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 교회와 요양원 등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12명 새로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확진자와 함께 골프를 친 사람들이 감염됐는데 식사와 같은 밀접 접촉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미 회담이 다시 열리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미국과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전 이벤트로 회담을 하지는 않겠다는 건데 다음 주 초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한국 방문이 주목됩니다.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40만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 경찰은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를 강화했는데 잠시 후 유족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생리대, OECD 국가 중 가장 비싼 걸로 알려졌는데요. 형편이 어려워 생리대도 아껴 써야 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 나선 엄마들 목소리를 오픈마이크에서 담아왔습니다.
7, 8개 정도 쓰는 거. 일주일보다 더 많이 하는 애들. 근데 하나에 막 4,000원 넘고 그러니까 그냥 두세 번 갈고.
하루 5만 명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을 맞아 불꽃놀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이 행사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논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60명 넘게 더 나왔습니다. 해외 입국자, 국내 감염자 모두 많았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고 먼저 검찰 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제 검찰 고위 간부들이 모여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권 지휘를 발동한 걸 놓고 회의를 했죠. 윤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바로 대검찰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 기자, 검찰 고위 간부들 입장은 좀 정리가 됐나 보죠?
네,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 유착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 장관의 지휘 부분에 대해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입장이 모아졌습니다. 추 장관의 지시는 부당하다, 그러니 재고를 요청하자는 걸로 압축됩니다. 검찰청법 12조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총장에게 손을 떼라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일부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다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재고 요청을 하되 전달 방법에 대해선 대검이 결정하기로 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그럼 윤 총장의 이런 간부들 입장을 보고는 받긴 했습니까?
윤 총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윤 총장이 오늘 검찰청에 출근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이 나와 어제 회의에서 나온 고위 간부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주말을 넘겨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추 장관도 역시 주말 동안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입장을 전달받고 생각을 정리할 걸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에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예,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일지 아니겠습니까? 과거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인 다음에 사퇴한 전례가 있어서 이 문제는 윤 총장 거취와도 연결되는데 검찰 안팎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찰 고위 간부들은 윤 총장 사퇴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어제도 분명히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사실 윤 총장이 간부들 의견대로 법무부에 전달을 했다가 추 장관이 이걸 거부하고 다시 반발하는 모양새도 좋지는 않다고 저희 취재진이 접촉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은 말했습니다. 검찰의 집단 항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예 윤 총장이 항의성 사퇴를 하는 방안, 또 장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추 장관과 대립을 이어가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네, 바로 코로나19 소식으로 가보죠. 새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 어제에 이어 오늘도 6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광주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교회와 요양원 등에서 확진자 12명이 또 더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광주는 병상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광주 소식부터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교회에서는 새로 5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더해졌습니다. 전북 확진자가 지난달 27일과 28일 교회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면서 교인 86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함께 식당 봉사를 하거나 식사를 한 사람들이 감염됐습니다. 이 중에는 고령층을 상대하는 요양보호사도 있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교회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예배 당시 신도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거리 두기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달 19일까지 교회를 닫도록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1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8일간 6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60%가 넘습니다. 전파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선의 역학조사관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 대구 경북에서 발생했을 때보다 전파 속도에 대해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 자체가 좀 빠르다는 얘기를.
광주는 오늘 교회 관련 확진자 5명을 모두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으로 보냈습니다.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광주 시내 병상을 최대한 확보해놓겠다는 겁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코로나, 실내만 위험하고 바깥에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번에 야외 골프장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골프 치고 또 점심을 같이 먹은 일행이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이 소식은 서영지 기자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에 사는 68살 남성이 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일엔 성남시 분당구 정자 1동에 사는 68살 남성도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광주 한 골프장에서 만났습니다. 골프를 친 뒤 함께 이동해 점심을 먹었습니다. 지난 1일 확진된 의정부 50번 환자와 함께였습니다. 여주시 확진자는 의정부 확진자와 골프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점심을 함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 확진자와 함께 골프를 친 동료 11명과 골프장 직원 등 10명도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뭐 골프 자체를 어떤 전파가 일어난 그 고리로 단정하기는 힘들고 활동을 같이 하신 그런 그룹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
골프장에서 코로나 전염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 그 동반자들과 하는 그런 식사 자리나 술자리에서 이렇게 뭐 주고받는 그런 술잔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는 좀 자제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주말을 맞아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둔 10월쯤 깜짝 북미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 어제 저희도 보도해드렸는데요. 북한이 오늘 미국과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를 찾을 걸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유정화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대미 협상 실무 담당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오늘 담화에서 10월 북미 회담설에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미국과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이벤트성 회담을 하진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북미 대화를 정치적 위기를 다루는 도구로 여긴다고 한 겁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적 선전감을 던져주지 않겠다고 한 이선권 외무상의 담화와 같은 맥락입니다. 대신 이미 이룩된 합의는 안중에 없다.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의지가 없는 미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서 약속한 북미 간 합의를 먼저 이행하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주 초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로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비건이 방한을 했을 때 한미연합 군사훈련 문제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답을 가지고 와라.
북한은 또 미국의 장기적 위협에 대비해 전략적 계산표를 짜놨다고 했는데 오늘 노동신문에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 시험 발사 3주년을 대대적으로 조명했습니다. JTBC 유정호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안보라인 인사들 살펴보죠. 국정원장 후보자 박지원 전 의원은 5년 전만 해도 당시 문재인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었죠. 그때 저희 JTBC 뉴스룸 토론을 보면 두 사람의 거친 설전에 함께 있던 이인영 후보도 목소리가 올라갔을 정도입니다. 당시 모습을 감안하면 역설적으로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남북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심수미 기자가 당시 모습 보도합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를 엿새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토론. 박지원 후보는 경선 규칙이 갑자기 바뀌었다며 문재인 당시 후보 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무능하고 알았다고 하면 비열합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친노의 횡포, 만행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설명하고자.
문 후보 측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 없으면 합천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하고 오히려 거꾸로 호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 내내 두 사람의 설전만 오가자 보다 못한 이인영 후보가 양측 모두를 비난했습니다.
두 분한테 제가 어른 노릇해서 죄송하지만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들 앞에서 보일 모습인지 자,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시고 아니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나가든가요.
하지만 표현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가장 지금 저질의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투표가 시작되는데 오늘 규정 바꿔버리는 그런 행동이 저질입니다.
쓰시는 표현을 조금만 좀 순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질이라는 말을 누가 먼저 썼어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나아가게 좀 해주십시오.
박 후보는 문 후보에게 나쁜 감정은 없었다고 했지만
얼마나 맑고 좋으신 분이에요.
이거 보니까
제가 저분의 당선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저분이 대북송금 특검을 했지만은
당시 19대 총선 책임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친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선에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박지원 후보님께서 당의 최고위원 하시면서 공천을 함께 하셨죠. 그것을 저한테 이렇게 책임을 지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했죠.
잠깐만요.
그런데 친노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 뒷조정을 문재인 후보가 하더라고요. 예.
뒤끝이 컸던 전당대회 이후 당시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 김한길 전 의원 등과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5년이 지난 2020년 박지원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 후보자가 됐습니다. 공교롭게 당시 토론에 함께했던 이인영 후보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박 후보자는 지명된 뒤 페이스북에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썼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벌써 40만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 경찰도 오늘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경찰 수사 소식부터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리고 이어서 유가족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선을 바꾸던 구급차가 택시와 부딪힙니다. 택시기사는 응급 환자가 있는지 못 믿겠다며 접촉사고부터 처리하라고 합니다. 10분간 실랑이 끝에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이던 이 사건에 강력팀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택시기사가 형사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지켰으면 살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 놓쳐서 죽게 했다. 그럼 그런 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감수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폐암에 걸린 어머니가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가던 중 이런 일을 당했다며 유족이 올린 국민청원은 이미 정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훌쩍 넘겼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예, 이 청원글을 올리셨던 아드님이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바로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김민호 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마음이 좋지 않으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어머니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있던 상황이죠.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나요?
네. 암투병을 3년간 하셨고,
예.
해오셨고, 그날따라 그 아침 식사도 좀 못하시고 기력이 없어 보이시길래 응급실에 모시고 가서 영양제라도 좀 마치고 좀 뭐 한 2, 3일 입원을 해 있다 올까 하는 생각에 사설 응급차를 불렀어요. 예. 그래서 응급차에 어머님 모시고 가게 된 일이었죠.
예, 그때 아내분이 택시기사분께 좀 사정을 말했는데 계속 붙잡아뒀다 이렇게 청원글 봤습니다. 이송이 얼마나 지체됐습니까?
네, 그때 당시 응급차에 저희 아내와 저희 아버지가 같이 동승해 있었고,
예.
아내가 그 택시기사분께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된다. 사고 처리는 블랙박스에 찍혔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가벼운 사고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택시기사분은 환자를 119 불러서 보내면 되고 사고 처리 먼저 하고 가라, 계속 시종일관 그렇게 나왔고, 결국은 뭐 택시기사분이 119를 불러서 119가 오게 됐죠.
예, 그 택시기사분이 직접 뭐 문을 열고 어머니 상태까지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제가 그 집사람이랑 아버지랑 앰뷸런스를 먼저 보내고 어머니 그 입원 물품을 챙겨가지고 한 5분쯤 뒤에 출발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 상황이 그대로 있더란 말이죠. 앰뷸런스 그 구급차 문은 다 열려 있고 뒷문, 옆문 다 열려 있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어머니 얼굴 사진을 찍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많이 보고 놀라셨을 텐데 그 뒤로 이제 바로 구급차 예.
그러니까 처음 이제 제가 뒤따라가면서 그 광경을 제가 보게 됐고,
네.
참 그날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어머니 얼굴로 햇볕을 내리쬐고 그래서 아버지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려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제가 도착하고 조금 있다 119가 도착을 했어요. 119가 도착을 해가지고 119 대원분이랑 저랑 어머니를 119차로 모시고 그리고 응급실로 바로 가게 된 거죠.
네, 어머니가 결국에 병원에 옮겨진 뒤에 돌아가셨는데요. 혹시 그 도착했을 때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도착을 해서 응급실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하혈을 한 거를 목격을 하게 됐어요. 한 번도 뭐 하혈을 해보신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의사분들도 이제 긴박하니까 이제 하혈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다 진행을 하고, 뭐 위에서는 그 출혈이 없다. 위 내시경까지 하시고 대장 내시경 준비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예, 혹시 그 택시기사로부터 뭐 사과 전화라든지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어쨌든 청원에도 40만 명 가까이 동의를 했고, 보도도 많이 돼서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셨다는 거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건 뭐 사과 전화나, 저는 뭐 그 사람 이름, 나이도 모르고, 뭐 사과 전화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예.
없었습니다.
예, 경찰 조사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뭐 마주친다든지 아니면 전해 듣는다든지 이런 것도 없으셨나요?
전에 들은 것도 없고, 저는 제가 어머니 장례를 모시고 일주일쯤 뒤에 그 경찰서를 갔어요. 그 조사를 받는데 지금 그 사고로 해가지고 뭐 택시기사는 응급기사를 또 폭행죄로 고소를 해놨더라고요.
아, 예.
고소를 해놓은 상태고, 또 택시기사는, 응급기사는 택시기사를 이제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고, 그리고 차 사고도 있고, 세 건을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 한 유튜버가 방송 도중 피자와 치킨을 시킨 뒤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은 것 같다고 주장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알고 보니 조회수 올리려고 조작 방송을 한 거였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가짜 영상 만드는 유튜버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이구나. 인터넷 생방송 도중 치킨과 피자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피자는 군데군데 비어있고 누군가 베어문 듯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업체에 항의 전화를 해보지만 환불은 어렵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130만 명이 넘게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송대익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영상이 화제가 되자 해당 업체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송 씨는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은 조작된 영상이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는다는 얘기가 온라인상에 퍼지자 마치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상황을 조작한 건 송 씨가 처음이 아닙니다. 틱장애를 고백하며 인기를 끌거나 버려진 동물을 구조해 기른다며 구독자를 모았던 유튜버들도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방송 내용을 조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거짓 방송으로 구독자를 모으고 광고료나 후원비를 받는 유튜버가 늘어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청원을 올린 시민은 시청자의 분노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거짓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어서 최숙현 선수 소식입니다. 알고 보니 물리치료사도 아니었던 팀 닥터가 자신을 의사로 소개했던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최 선수 쪽에 문제가 있다는 탄원서를 강요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행을 주도한 걸로 지목된 팀 닥터 안모 씨는 평소 자신을 유학파 의사로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했고 의사 면허증을 땄다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경력을 가지고 나중에 뭐 자기 병원도 뭐 그거 할 거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숨진 최숙현 선수의 유족들도 안 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감독도 선수들도 쩔쩔매게 했던 팀 닥터의 권위가 이런 허위 경력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안 씨가 의사도 물리치료사도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주시청은 인사위원회도 불참한 안 씨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선수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로부터 탄원서를 강요받았다고 호소합니다.
지금도 사실 있어요. 스캔카드 전 선수들이 있는데.
문제는 최 씨 쪽에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정신병자로 몰았고 팀내 있을 때도 정신병자로 몰았었고.
최 씨가 폭행 등 혐의로 경주시청팀 감독과 팀 닥터, 선배 선수 두 명을 고소한 것은 지난 3월. 두 달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지루한 진실 공방이 이어졌고 이 과정은 최 씨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이 싸움이 좀 크게 되려는 생각도 했었다.
동료들은 오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피해 사실을 알릴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여름 휴가철 앞두고 많은 나라가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입국한 뒤 격리도 안 해도 되고요. 혹시 여행자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 돈으로 약 900만 원을 주겠다는 나라까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우리 유럽 여행 사이트엔 같이 여행 갈 사람을 구한다는 글들이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회원수 200만 명이 넘는 한 유럽 여행 커뮤니티입니다. 포르투갈 동행, 오스트리아 동행 등 7, 8월 같이 유럽 여행을 할 사람을 찾는 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지난 1일부터 한국 등 14개국에 문을 연다고 발표하자마자 유럽여행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각국의 검역 상황을 공유하며 이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서로 축하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각국은 여행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영국은 어제 한국 등 59개국 입국자를 격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터키는 자국에 여행 왔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1천만 원 가까이 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코로나19 여행자 보험 패키지를 만든 건데 가입비에 따라 최대 7천 유로, 우리 돈 943만 원을 주는 겁니다. 국내 여행사들도 우리 정부의 특별여행주의보가 끝나는 이달 19일 이후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객들은 돌아오면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JTBC 유미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국내 여행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셈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제주도는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 호텔은 숙박비가 평일 기준으로도 7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제주도 한 호텔의 극성수기 가격입니다. 스탠다드 기준으로 평일인데도 하루 숙박 비용이 대부분 70만 원이 넘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5성급 호텔의 가격도 6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코로나로 해외 여행길이 사실상 막혀있는 관광객들은 비싼 물가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원래 제주도가 이렇게 비쌌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도 여행 중 가장 불만스러웠던 점으로 비싼 물가를 꼽았습니다. 바가지 비용 논란이 일자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난달 자신의 SNS에 한탕주의를 노리는 바가지 물가를 묵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호텔 업계는 비싼 물가는 일부 초고급 호텔의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이제 외국인이 전혀 오시게 됐잖아요. 절반 이하 가격에 다 예약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는 관광 불편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부당한 요금을 요구한 업체 등은 빠르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국회는 어젯밤 늦게 본회의를 열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1천억 원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중에는 당초 정부 안에는 없던 코로나 의료진에 대한 지원 예산도 새로 편성됐습니다. 저희 뉴스룸은 코로나 영웅이란 이름 뒤에 가려진 간호사들의 현실을 집중 조명해드린 바 있죠. 똑같이 대구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인 간호사들에게 원래부터 대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져 수당을 주는 문제를 보도해드렸는데 저희 보도가 나간 뒤 다행히 의료진 수당이 반영된 겁니다. 이 내용을 계속 취재해온 이지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방역의 최전선에 있던 대구의 간호사들. 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몸은 계속 지쳐갔지만 마음을 지치게 한 것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대구에 파견 간 간호사들에게만 하루 5만 원 위험수당 등을 지급하고 정작 원래부터 대구에서 일한 간호사에겐 수당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희생만 강요했었네요. 나라에서는. 국민을 지킨다는 의미로 계속 일을 했었는데 네. 그게 저희만의 그런 마음이었는지.
JTBC는 이러한 파견 간호사와 원 소속 간호사의 불평등한 수당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3차 추경안에 코로나 의료진 수당 등 12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66곳의 감염 전담병원 의료진 7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그런 유흥수당 형식의 그런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대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전국적으로 나머지 의료진들 국민의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확진자를 돌보다 코로나에 감염된 의료진 위로금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 전담병원이 아니었지만 선별진료소 등에서 고생했던 의료진은 수당에서 제외됐습니다.
저희의 노고를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더 열심히 전담병원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국회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제대로 된 의료진 수당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일부 수당이 지급되긴 하지만 간호사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 또 환자를 제대로 간호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충분한 병상과 인력까지 간호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며 제대로 된 의료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퇴위병동이라던가 기저귀 보고 뭐 이제 밥 드시는 분들은 밥도 먹여주고
지금 12시 오늘만 해도 지금 23분이 오는 거야.
휴일을 반납하고 청와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벗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잘 벗어야 자기한테도 오염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세한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고
시민에게 여러 번 강조한 기본 방역수칙도 이들은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환자를 보기 전 손 씻을 그럴 손소독을 할 시간 정도는 보장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격리 환자를 보기 위해 가운을 입을 시간을 보장해 주십시오.
부족한 공공병원 병상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공공의료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4명 중 3명을 지금 공공의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정상적인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버텼지만 다시 올지 모르는 2차 유행은 더 걱정입니다.
제가 간호하고 있는 환자를 내킬 경우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근본 해결책은 간호 인력을 늘리는 겁니다.
간호사를 몇 년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나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코로나19 영웅이라는 호칭보다 제대로 된 근무 환경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오늘 오픈마이크는 생리대 얘기입니다. 4년 전 많은 어른들에게 큰 부끄러움을 안겼던 깔창 생리대.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대신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으로 사회가 큰 충격을 받자 생각보다 흔한 일이라며 나는 휴지를 돌돌 말았었다. 수건으로 대체했다. 이런 아이들의 비슷한 사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후 정부 지원이 이어졌는데요. 우리 아이들 요즘은 좀 어떨까요? 오픈마이크에서 담아왔습니다. 생리를 시작한 뒤 걱정이 더해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생리대가 너무 비싸니까 핸드폰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미생이 엄청 중요하니까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계속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갈면 금방 쓰니까.
그래서 찝찝하고 몸에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아껴 써야 합니다.
7-8개 정도 쓰는 거. 일주일보다 더 많이 하는 애들. 근데 하나에 막 4,000원 넘고 그러니까 그냥 두세 번 갈고.
양호실을 찾았다가 창피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애들 대놓고 앞에서 너 이거가 마지막이니까 이제 생리대 가지러 오지 말라고 막 그렇게 화내셔가지고 사고 싶은 마음은 너무 그럴 것 같은데 못 사니까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혼자 위축될 것 같고요.
정부가 만 11세에서 18세 사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 한 달에 11,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한 달 평균 필요하다는 50개를 사려면 여기서 제일 싼 걸 고른다 해도 11,000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 나선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재봉틀을 돌리면서 이런 생리대 파우치를 만들고 또 이런 온열팩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걸 판 돈으로 생리대를 사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학교 안 가고 생리 기간 때 2-3일 정도는 그냥 집에만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수건으로 집에서 그냥 생리 끝날 때까지 안 나오는 친구들도.
화장실에 보면 화장지 있잖아요. 돌돌돌 말아가지고 생리대 대용으로 쓰는 경우도 제가 직접 본 적도 있고.
요즘은 코로나로 바자회를 못 열지만 아름아름 팔고 있습니다.
저희가 팔고 저희가 기금 모아서 구입한 생리대예요. 다 유기농 생리대고 사이즈별로 돼요.
11,000원을 가지고 아이들이 살 때는 정말 제일 싼 거를 사서 쓰게 돼요. 저희는 엄마 마음이니까 좋은 걸 주자. 그래서 유기농업인데.
엄마 마음을 담은 손편지에 작은 선물까지 담아 한창 예민한 나이 위축됐을 아이들 마음을 위로합니다.
선물. 다 박스 딱 열었을 때 기분이 좋겠죠.
따뜻한 기분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고 서울 강남구처럼 아예 학교마다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해 누구나 언제든 무료로 뽑았을 수 있도록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소외되는 아이들이 많기에 결국은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생리대만큼은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똑같이 공평하게 지금 무료급식처럼 준다든지.
너무 슬퍼요. 다른 애들은 거의 다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한두 번 가니까 좀 뭐랄까 약간 제가 좀 불쌍했네요.
여성가족부 측은 지난 1년 사이 지원금을 1,500원에서 11,000원으로 500원 늘렸다며 내년에도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배우 김민규 씨의 반려견들에 물려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텃밭에서 나무를 캐던 중 울타리를 넘은 개 두 마리에 팔과 다리를 물려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인데 이 사고로 숨진 걸로 확인되면 주인 김 씨에겐 과일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오늘 오전 5시 40분쯤 한울원전 2호기 터빈을 수동 정지했습니다. 한울본부는 급수계통 수질이 나빠져 터빈을 정지했으며 외부 방사선 누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가 2주 내에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전 세계 39개국 5,500여 명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약물을 5개 부문으로 나눠 실험해 왔습니다. 또 하루 사이 5만 명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미국에서는 오늘 독립기념일을 맞아 수천 명이 불꽃놀이 행사에 모였습니다. 여기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역시 마스크는 없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성조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앉아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큰 바위 얼굴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참석한 7천여 명 중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무대에 올라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언급 없이 동상 철거 운동을 벌이는 인종차별 시위대만 공격했습니다.
Our nation is witnessing a merciless campaign to wipe out our history, defame our heroes, erase our values, and indoctrinate our children.
행사에 앞서 일부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지나는 길목을 막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규모 모임을 강행해야 하냐는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 일행 중 트럼프 장남의 여자친구이자 재선 캠프의 자금 책임자인 킴벌리 길포일이 행사 직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길포일은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만 명대로 떨어졌던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이달 들어 사흘 연속 5만 명을 넘기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전국에 흐리고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19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4에서 29도로 오늘보다 좀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나겠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garden, you gotta watch your back. Well, I beg your pardon, walk the straight and narrow track.